저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이제 1장을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이 감이 조금 좀 많이 이제 떨어지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2절과 3절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런 표현이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때에는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똑같은 건가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분과 생명을 받는 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그 이제 동등한 존재로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그 아들의 자격과 권리가 상실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출생 혹은 재발생, born again 하는 것이고 regenerate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땐 요건 조금 얘기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언젠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 헷갈리면 그럼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으신 기원, 육신의 시작은 있으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순간이 육신적인 기원이 이제 그때예요. 그러나 본질의 기원은 없으시다. 이것을 오리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 생성설, eternal generation 뭐 이런 말로 이것을 이상하게 이것을 이렇게 꽈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 전이 됐건 영원 후가 됐건 예수님이 생성되신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분 모두가 다 창조자시다. 우리가 자꾸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크시고 아들은 뭔가 열등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제안한 거냐면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여호와도 있으시고 전능자도 있으시고 아버지도 있으신 거예요. A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그다음에 B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말씀이라는 타이틀도 있으시고 또뭐 양들의 뭐 목자 뭐 양들의 문뭐 빛나는 새벽별 뭐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중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홀리 고스트라고 표현되시고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되시고 흠정역 성경에는 홀리 고스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또는 더 스피릿 S를 대문자로 써서 영님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도 불리시고 또 캄포터 개혁성경용으로는 보혜사죠. 우리말로는 이제 위로자 위로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 또는 위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창조자이신데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를 본 것이냐면 골로새서 1장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 모든 것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이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지자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유지자이시다. 이제 이런 구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시면 조금 논쟁적인 구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3절을 펴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제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 이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 놨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of를 그냥 의로 번역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보면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렇게 지금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창조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래서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언젠가는 창조된, 피조된 신이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열등한 신이다. 아버지는 Almighty God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Mighty God이다. 그러니까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어 표현에서, 영어에서 그 전치사 of는, 여러분 영어를 잘, 영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냐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명확해지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of를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of의 용법을 배웠습니다. of의 용법에는 주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of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그러니까 목적격이죠.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왜 그런가? 이 한 구절만 있으면은 성경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이 한 구절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의 그 표현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분, 히브리서에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창조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어부의 용법을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는 분이다. 이게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의미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게 강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볼 때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이 어부의 이 번역은 목적격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시고 짐승과 뭐 영들과 뭐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 창조된 존재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왜 도대체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하고 많은 타이틀 중에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셔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아니 생물학적으로 아들도 아니라면서 왜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셔야만 했나? 그것은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과 예수님 자신을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뭐뭐가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 또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이나 그렇게 하고 목수의 아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두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로 다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 그게 이제 개역성경의 인자예요. 인자는 저는 저 어릴 때 영자, 순자 뭐 이런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것을 인자로 그렇게 이제 한문식으로 조어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칭하셨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 그건 그 속성이, 그분의 속성이 사람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신 겁니다. 자, 시편 8편 4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8편 4절입니다. 오늘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좀 까다로워도 굉장히 사실 그 우리의 그 어떤 기초를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탄탄해져야 이단에 안 빠져요. 시편 8편 4절에 뭐라 그러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드린 말씀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A는 B이고 C는 D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때 A하고 뭐가 대꾸를 이룬다고요? C가. 그 다음에 B하고 D가. 그러면은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사람, B에 해당하는 게 깊이 생각한다, C에 해당하는 게 사람의 아들, D에 해당하는 게 그를 찾아오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는 게 찾아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하고 뭐를 반복해 준 거예요? 아, 사람하고 사람의 아들하고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속성이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4절에도 이래요.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사람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 두 번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무려 93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호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0번을 그렇게 호칭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너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사람아, 인간아, 인간아 왜 사니? 아, 그건 아니고요. 사람을 지칭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요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속성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신 분이셨는데, 인성과 신성이 반반씩 섞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50% 하나님의 50%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100% 사람이셨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수학으로는 50% 사람, 50% 하나님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50%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다. 이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타이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먼저는 이분이 태어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4,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이렇게, 마리아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건 자신을 지칭하신 표현이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본인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고, 네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아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언젠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속성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직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어딨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와 똑같은 의미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나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my father라고 부르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my father,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실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나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왜 그러냐? 이는 곧 사람인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속성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그 속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타이틀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타이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 안 믿어지면 이런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은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자, 여기 지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할 때 이분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합니까? 아들 예수님을 지칭합니까? 아들 예수님이에요. 거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 시작할 때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그 타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속성이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굉장히 훌륭한 어떤 선지자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뭐 천사장 뭐 미가엘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의 문제로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본 건데, 요번에는 조금 이 포인트를 바꿔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메시아라는 타이틀,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걸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요거를 똑같은 뜻을 그리스 말로 옮기면 그게 크리스토스예요.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발음한 게 크라이스트고, 그거를 한문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긴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그것을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9장. 하나님이 참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해놓으셨어요. 네, 이사야서 9장. 예레미야 말씀이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이사야서 말씀으로 암송 구절을 제가 지금 이제 뽑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에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7절.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구절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당대에 살던 어떤 당대에 태어날 어떤 인간을, 평범한 인간을 얘기하는, 묘사하는 구절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최소한 세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왕이라는 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P가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통치자, 왕.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왕. 왕이라는 그 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개념에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라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 아이가. 그렇죠? A child is born.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사람이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치자라는 표현은 왕이라는 코드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코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오케이. 메시아는 왕이면서, 메시아는 사람이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세 가지 코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존하는 아버지이면서 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죠? 아들, 아이. 이거는 인간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코드고,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다, 이것은 왕이라는 코드입니다.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메시아, 이 유대인에게 주어질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다 담아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왕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인류 역사상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면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왕,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춘 왕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구절을 보시고 얘기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하는 구절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타이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갖게 될 또 다른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냐? 여기 보니까 God with us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God with us. God은 God인데 그런데 어떠한 God, 어떠한 하나님이냐? Who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담겨있는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이 타이틀인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춘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 왜 사람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동시에 되셔야 되냐? 중재자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오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 가지 메시아로서의 갖춰야 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분이냐? 왕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이걸 다 만족시키냐? 예, 아까 아까 본 구절들 말고 다른 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딱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선생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네, 잘 얘기했어요. 메시아. 선생님 메시아시군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메시아는 뭐와 뭐를 세 개를 다 갖춰야 된다고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왕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군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왜 예수님이 이 타이틀을 취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보시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금신상 이렇게 쭉 있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어떤 돌이 떠올라가지고 금신상에 발을 쳤더니 산산조각이 됐잖아요. 그 지금 그 돌을 그 돌 왕국의 그 주인공이신 그 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메시아셨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인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어 있냐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로 표현된 거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 그러니까 속성이 사람인 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속성이 사람인 분.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분이 지금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예수님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자, 메시아가 또 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아까 9장 6절 말씀이나 여기 지금 아까 다니엘 7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속성이 하나님이시다.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강하신 하나님. 이 속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그래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불분명했지요. 예, 예. 조금 불분명했죠. 예, 예.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계시하셨던 건데 이 구약만 가지고는 계시를 안 하셨던 게 아닌데 구약만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그걸 온전히 이해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죠. 근데 성경이 뭐 꼭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죠. 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빠, 심지어 아빠라고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내가 살아도 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처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 소유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같이 모여 있을 때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양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니까요. 오케이. 자, 시간은 조금 다 되었는데 요 부분까지만 좀 마무리를 하십시다. 이게 지금 너무 이제 진도가 조금 느려가지고요. 자, 요 부분까지를 조금 오늘 해야만 다음 주에 또 이걸 거론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불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냐? 언제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박성경 형제님께서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표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 성경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면서 했고 로마서 하면서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찾아서 좀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제 잠깐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그 시점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이것이 명확해지는 것이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읽고 지나가죠.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이런 걸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천사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그런 천사는 하나도 없다.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지금 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한 이 구절인데 자, 이 구절을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어떠한 문맥, 컨텍스트에서 해석했냐, 부활의 문맥에서 이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요점이 그겁니다. 부활의 문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의 문맥에서 이걸 해석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29절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자, 부활 문맥이죠.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32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자 부활이죠.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여기서 시편이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시편 2편이 나오네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왜 이게 뜬금없이 여기서 나오냐 말이에요. 왜 이게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문맥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출생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자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완전한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밝히 드러냈다 하는 영어 표현이 이제 이것까지 보면 참 좋은데 declared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어 표현은 declared. 근데 아까 그 시편에서 그 declare라는 표현 칙령을 밝히 알리노라 할 때 declar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declared decree 그래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순간에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밝히 천명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이분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이런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밝히 만천하에 공표되는 시점이 언제냐? 부활 시점이라는 거예요. 부활 시점. 마구간 출생 시점이 아니라 부활 시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을 영원히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타이틀로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Eternal Sonship of Christ 이렇게 이제 보통 불러요. 영원한 아들 되심에 관한 교리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듯이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의 타이틀이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이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단어다. 여기까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